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7월 7일 날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3개월 조금 넘어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름의 초입이었는데 지난 여름이 매우 뜨거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랬는데 더위를 잘 타지 않는 저는 견딜만한데 왜 그래? 그런 생각을 품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후학자들은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지구가 끓고 있다. 그게 Earth Boiling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생태학적으로 위기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성큼 가을이 다가와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어두운 새벽에 효창공원을 도는데 선득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어김없이 가을은 또 이렇게 와줬구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세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세계는 여전히 전쟁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슬픈 일, 고달픈 일, 또 기쁜 일, 이런 일들이 교차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기쁜 삶의 계기를 만난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자이크처럼 지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긴 할 텐데 오늘 그래도 마음속에 우리가 큰 아픔을 품고 있는 것은 전쟁의 소문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했습니다마는 평화를 원하는 것이 인간 모두의 꿈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끝없이 나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껄껄거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마음에 떠오르곤 합니다. 세상은 이래저래 갈라져 있습니다. 조각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져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그러하고 정말 많이 조각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에는 멍자국이 많이 나 있고 그리고 금도 나 있기도 하고 박힌 가시 빠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서러움이 더욱더 커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서로 따뜻하게 감싸 안는 말들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스스로가 가시가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찌르고 혐오하고 배타하고 증오하고 이런 말들이 횡행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송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시인도 57편의 시인도 그런 힘겨운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잡아먹는 사자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촉이 되고 창끝이 되고 칼날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벨 때 우리가 살아가기가 매우 곤고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낯선 존재가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릇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그릇에 나오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깨어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여러분, 둥그렇던 이 그릇이 깨지면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릇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깨진 것은 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도 깨져서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있는데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내게 찔려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점점 거칠어졌을까요? 개인들이 왜 이렇게 곤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소비사회가 도래하면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배타적이죠. 타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욕망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살풍경한 전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고 학자인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네 가지의 그 위기에 대해서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외로움의 위기입니다. 미국이 모범이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1인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상에 살게 되죠.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홀로 자기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썼던 책 제목 그대로 볼링 얼론, 혼자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로우니까 우울증이 생겨납니다. 우울증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약물에 또 의존하다 보니 자기 인생에 대한 비애가 깊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생을 스스로 거두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런 죽음을 절망의 죽음, The Death of Despair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죽음이라.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근데 두 번째 위기는 불신의 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이 누군가 내가 공동체를 위해 일하면 공동체가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신뢰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동체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쓸쓸함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불신의 위기가 점점 찾아오면서 고립감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위기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나? 내가 사는 게 이게 뭐야? 그 생각이 점점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면은 잠을 좀 덜 자도 괜찮고 음식을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주고 있는 기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찾아들게 될 때 우리는 빈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내 삶을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삼는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게 씩씩하게 살아갔음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니까 의미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위기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네 번째 위기가 부족주의의 위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삶이 뿌리 뽑힌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무의미하니까, 그리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내 삶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좁다란 동아리 그 속에 충성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한계, 세계를 자꾸만 넘어서야 인간다워지는 것인데 그 외로움과 불신과 무의미의 위기 속에 빠진 사람들은 삶을 넓히지 못하고 좁혀서 그 좁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딱 틀어박히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타자들을 향해서 매우 배타적일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족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꽁꽁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족주의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족주의의 신화 속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증오해야 할 적을 만들어내서 제시해 줍니다. 바로 저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정파에 빠지는 까닭도 바로 이 부족주의 위기가 빚어내는 일이고 정치적 과격주의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부족주의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네 가지의 위기와 정반대쪽에 있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서 고립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님입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명사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동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일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고통은 사람들을 개별화시키죠.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고통을 끌어안고 지내다 보면 나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타인은 나에게 있어서 지옥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르트르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죠. 내 배고프고 그리고 내 몸 고달프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력이 내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조각나 있어요. 조각나 있기 때문에 지배당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 속에 꿈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고 말이죠. 그 세상의 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내가면서 함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나 홀로 광야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줘야 하고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마워지기 시작하고 광야는 바로 그런 연결이 일어나는 곳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마침내 많은 위기를 겪어낸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백성, 너희가 나의 말 따라 산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당신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하자 꿈을 심어주셨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여러분, 그들을 단단하게 묶었던 것은 뭐냐면 미래에 그들이 실현해 가야 할 아름다운 세상의 꿈이 그들을 묶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 강력한 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까 부족주의는 미워해야 할 적을 만든다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임을, 돌봐야 할 사람임을, 그의 고통을 함께 감당해줘야 할 사람임을 일깨워주기 시작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반을 흐르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둘 만나서 아름다운 역사의 꿈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사실 때 세상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때 그 강압적인 지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억눌려 있었고 또 그들이 부과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다 보니 아주 극단적인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여유가 사라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 인간은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새로운 역사를 좀 시작해봐. 라고 말하면서 조각난 세상을 하나하나 기워가는 삶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는 사람들을 다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론을 따라서 사람들을 갈랐어요. 이 사람은 거룩하고 이 사람은 속되고 이 사람은 의롭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남자이고 저들은 여자이고 수없이 갈라놓고 가름의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그들은 우리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름의 저쪽 편에 있었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당신들도 무한히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일깨워 주셨고 그들 속에 잠들어 있었던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도와주셨죠.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의 아픔까지도 품어 안으려고 하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품이 되셨죠. 품이 품일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 속에 가시가 돋쳐 있으면 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날카로운 것들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받아 안을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리디여린 내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품에 이렇게 안으려고 할 때 내 속에 딱딱하고 가시 돋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껏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 그들을 품에 안아잖아요. 안아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 신학적 판단도 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 안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립한 존재들도 있었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칼날 같은 언어로 그들을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곤 하는 일들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연결하는 분이었죠. 그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로잡혔던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연결된 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연결을 끊어내려 합니다. 왜? 고립되어야 지배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우리에게 끝없이 연결되도록 해주십니다. 왜? 연결되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이 연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데요. 겨울이 되면 농한기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 샘에 있는 미꾸라지, 물방개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얼음을 깨고 일정한 부분 깨놓고 이제 물을 퍼내기 시작하는데 양쪽에 끈이 달린 이 물통 걸 뭐라고 그래요? 두레박 같은 겁니까? 그거 가지고 양쪽에서 아주 리드미컬하게 탁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왼쪽 팔을 들어올려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고 오른팔 힘줘가지고 촥 이제 물을 퍼내고 했던 그 리듬을 저는 느낄 수가 있는데 둘이 하는 그 리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물을 다 퍼내고 얼음 다 꺼지고 얼음을 밖으로 내고 버럭을 뒤져가지고 미꾸라지, 물방개, 붕어 이런 거 잡아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난 어렸기 때문에 구경했지만 전 그거 늘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래삽 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래삽 그 뭡니까? 한 사람이 큰 가래를 잡고 있으면은 그 가래삽에 뚫린 구멍에다가 밧줄을 양쪽에 걸어가지고 누가 탁 하면은 같이 양쪽에 잡아당겨서 일을 수월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보셨습니까? 난 촌놈이어서 나만 그런 거 봤나? 여러분 정말 그게 이런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함께 인생길 걷다가 나의 동행이 넘어지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으켜줄 벗이 있으면 됩니다. 함께 어두운 밤길을 촛불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꺼져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불을 나눴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한 말은 꼭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누워야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차갑고 냉랭한 세상에서 온기를 나눌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가 허무의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쓸쓸할 때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안다고 말하면서 냉기가 스며들어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영혼을 다독거려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산자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자의 온기가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립시키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뭐냐면 함께 온기를 나눌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 있는 그 시냅스라고 하는 그 연결이 단단해지게 될 때 우리는 기억력도 튼튼해지고 창의력도 자란다고 얘기하죠. 연결이 많을수록, 연결이 단단할수록 우리의 삶은 쉽게 절망으로 떠밀려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연결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 감동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청파교회가 바로 그런 연결이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퇴 이후에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이들과 저런 이들이 만나게 해주고 그래 만나서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고 싶고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혼자 누우면 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함께 누우면 온기를 나누어 받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결이 튼튼해질 수 있을록 우리는 절망의 어둠에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목이 터져라 불렀던 노래가 여전히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뇌리에 맴맴 돌고 있습니다. 혼자 소리로는 할 수 없겠네. 둘의 소리로도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커다란 함성될 때 저 어리석은 자 깨우칠 수 있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겠네. 둘의 힘으로도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커다란 힘이 될 때 저 굳센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네. 라는 노래입니다. 나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청파교회는 바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셔서 정말 이곳에서 맛보고 있는 하나됨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 속에서도 신명난 인생이 전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 모여서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을 때 흩어져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인들이 찢어진 천이나 헤어진 천, 거기에 천을 덧대고 한땀한땀 바느질 하는 광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시골에서 놀다 보면 양말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럼 어머니들이 그걸 기웠던 생각이 나는데 저 또한 자취 생활할 때 양말에 구멍이 나면은 알전구를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천을 덧대가지고 한땀한땀 꼬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공상맞은 짓이 아니라 그 한땀한땀 헤어진 것들을 이어주는 그 일이 거룩함임을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계를 허물고 갈라놓는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으로 살지 말고 한땀한땀 더디더라도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연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고립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바느질하는 여인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기운이 감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옷자락을 들추고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서방에 멍자국이 있고 상처자국이 있습니다. 시간 속을 걸어가면서 입었던 상처들, 그 멍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다가서지 말라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허물과 아픔까지 당신의 사랑의 품에 안아 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이 흘러넘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아줍니다. 우리 청파교회 그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이곳에서 얻어진 힘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빛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